Well, I'm really privileged and honored to be able to share with you this morning.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We're going to unpack Psalm 67 and we're going to look at briefly at the state of world mission.
오늘은 여러분들과 시편 67편 그리고 지금 세계 선교 동향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볼 텐데요.
And hopefully we're going to see how these two things come together and how they apply to us.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so we start, of course, with verse 1.
그렇다면 이제 1절부터 우리가 보겠는데요.
And these phrases in Psalm 67:1 are very familiar phrases to any person of ancient Israel.
고대 이스라엘을 산 사람에게라면 이 1절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This is the same language and the same vocabulary as the Aaronic blessing in Numbers chapter 6.
이것은 민수기 6장에서 우리가 아는 아론의 축복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very Israelite would have heard these phrases and these words thousands of times through their lives.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마 일생에 수천 번이나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These words, these phrases would have been their John 3:16, their defining language.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는 것만큼이나 이들은 이 말씀에 익숙할 것입니다.
Warm, comfortable, affirming ideas of God blessing and making His face shine on them.
이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아주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그런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At the end of which comes this Selah.
그런데 이 끝을 보면은 셀라로 끝나죠.
And I can't help but think that the psalmist was being a little mischievous when he put that pause right in that spot.
근데 여기서 이 시편의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셀라를 바로 이 위치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Because everything that comes in verse 1 is really familiar territory, but then in verse 2 a real twist occurs.
왜냐면 1절에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2절부터는 양상이 좀 달라지거든요.
So when we look at the structure of this whole psalm,
이 시편 전체의 구조를 보게 되면,
it's a chiasm, which is the Greek term for the letter X.
Chiasm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교차대구법이라는 이 십자형의 구조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And in poetry of this structure, it doesn't proceed from beginning to end in a narrative flow. It actually mirrors the beginning and the end all the way to the very center of the passage.
보통 시나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 때 이렇게 단선적으로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양 끝이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So verses 1 and 2 have their mirror image in verses 6 and 7.
그래서 1절과 2절이 6절과 7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And in these verse pairs, first half of which we read God's blessings being poured out to Israel.
그래서 이 짝을 이루는 요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부어 주시는 이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But in the second half of these pairs, we see how those blessings are intended to lead the ends of the earth to know God.
그런데 이 두 번째 짝을 보게 되면 이 3절, 4절과 3절과 그다음에 which pair is it?
1 and 2 and 6 and 7.
Right. 이 두 번째 짝을 보게 되면은 이 축복이 열방으로 하여금 주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 주십니다.
And then as we get closer to the heart of the psalm, we see verses 3 and verse 5, a very clear mirror image.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가까울수록 이제 3절과 5절이 있는데요. 3절과 5절은 이제 거의 똑같은
In fact,
말씀이죠.
They are identical.
거의 똑같습니다.
And they also contain this twist in the tale, this even scandalous notion.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사실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Because here the psalmist is praying not that Israel would praise the Lord, but that all nations would praise the Lord.
여기서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then we drill to the center of this chiasm, the core of the psalm in verse 4.
그래서 이제는 그 핵심 구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4절인데요. 중앙에 있는 구절인데요.
Let the nations be glad and sing for joy.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God's justice, his uprightness and his guidance is for all peoples and it's worth celebrating by all peoples.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And the scope of what's happening in this psalm is reflected in the Hebrew vocabulary.
여기서 히브리어로 나타나 있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There are three different words used 8 times in this short psalm talking about the nations, the peoples, the families of the earth.
이 시편이 짧은 시편인데요. 이 시편 안에 나라 또 온 민족, 온 땅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And these three terms, goyim, amim, and leumim, would have been used pejoratively against the Gentiles or the nations by Israel in the past.
근데 이런 단어들, 민족, 나라, 땅, 이런 단어들,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들을 비하적으로 썼었습니다.
And we see the word all used four times and the term the earth. Used four times.
이 단어들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네 번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땅이라는 단어가 네 번 사용됩니다.
Including among all nations and all the ends of the earth.
땅의 모든 끝 그리고 모든 민족까지 포함해서 네 번, 네 번입니다.
So it's clear that the scope of this psalm is not a scope limited to Israel. It's a global scope.
그래서 이 시편의 범위는 그냥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열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for many Jewish people in the time of this psalm, this whole concept would have been problematic. It would have been scandalous even.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 자체가 아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They would be, of course, they would be okay with God blessing them.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에는 이의를 제기할 게 없었죠.
And they would be okay with God's name being feared and even known among the nations.
다른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이름에 떠는 것 이것도 괜찮습니다.
But many would have expected the way that that's supposed to happen is by Israel smashing the nations through military victory.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방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정복해가지고 이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 이런 방법들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There's certainly plenty of other psalms that speak in that language.
물론 다른 시편에서도 우리가 그 비슷한 언어로 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But what's controversial here is that God's blessings to Israel should lead to the nations praising God.
그래서 여기 이 시편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이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Those other tribes were supposed to be the enemy of God.
근데 이 다른 민족들은 사실 하나님의 적이거든요.
They were godless.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고
이들은 부정한
민족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이고
So most Israelites would have been operating from that us versus them mentality.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저들이라는 대립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It's us against everybody else and God is on our side.
우리 versus 대 모든 나머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 사고방식으로 살았습니다.
And the world today still operates in a lot of ways from that tribalistic mentality.
많은 경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Sometimes it's harmless and even a little bit fun like the World Cup that's going on right now.
많은 경우에는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요. 그냥 재미로 그렇게 축구라는 게임을 통해서 그렇게 대립하게 되는데요.
But often it's devastating.
근데 like, 많은 경우에는 너무나 파괴적입니다.
Like in Ukraine or in Syria or even on the Korean Peninsula in our lifetimes.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나 시리아 상황 그리고 이 한반도 정세도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And sadly, even God's people get caught up in this fallacy from time to time.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대립구도의 사고방식 안에 휘말리게 됩니다.
We think that God is supposed to defeat our enemies and then we get upset when instead he shows them mercy.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원수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보여 주시면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The book of Jonah is exactly about that principle.
요나를 봐도 우리는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Jonah gets so upset that God shows mercy to Nineveh that he wishes he would die.
요나는 주님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에 너무 속이 상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Jesus tells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which plays on that whole principle.
예수님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The Samaritans were supposed to be the good guys, but in the parable, the Samaritan is the model of righteousness.
The bad guys.
They're supposed to be the bad guys.
선한 사마리아는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이 비유 안에서는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는 이 의인의 표본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In this psalm though we see a new revelation.
그래서 이 시편 안에서 새로운 계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God is for us.
주님이 우리 편이시죠.
But he is for us so that he can also be for them.
그런데 우리 편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이신 이유는 저들 편에 서 계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And the big picture is that there would be a new us that's made up of people from all tribes and all tongues and all nations.
그래서 주님의 더 큰 목적은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하나 되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And I want to go quickly through some scriptures to show that this thread runs right through the Bible.
사실 이 핵심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This notion of let the nations be glad and sing for joy because God rules righteously.
주님이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리라는 이 핵심적인 내용 이것이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And he guides the nations on earth.
주님이 열방을 인도하시고
This is culminated, of course, in the return of Jesus and his reign as the King of Kings.
네, 이 모든 것이 이 왕 중의 왕으로 이제는 다스리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때 완성될 거고요.
It's fulfilled when the Great Commission is completed.
그리고 지상 명령이 완성될 때 완성될 거고요.
And it's pictured most beautifully in Revelation in chapter 5. And chapter 7 and chapters 21 and 22.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7장, 그리고 21장, 22장에 우리는 이것이 어떤 그림인지 잠깐 맛보기로 또 보게 됩니다.
That's where the story ends, but this thread starts right at the beginning.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And so we begin in Deuteronomy chapter 9.
신명기 9장을 보게 되면
where the Lord shows or says that God didn't choose Israel because of their righteousness.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공의로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And in Deuteronomy 7 it says it's not because they were numerous 그리고, but because he loved them.
그리고 신명기 7장에서는 주님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다.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And because he was keeping the promise he made to their forefathers.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And what was that promise?
이 맹세가 무엇이었죠?
We move all the way back to Genesis.
그러면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Where God says to Abram,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너를 통해서 온 땅이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God continues his promises to Abraham 10 chapters later. In your offspring an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in them because of his obedience.
주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And then as Moses is giving the second law, Deuteronomy, to the nation of Israel, we see more of this truth.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법을 이제 얘기할 때 이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God is establishing Israel, but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shall see that Israel is called by the name of the Lord.
신명기 28장에서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And then we fast forward a few hundred years and Solomon is dedicating the temple at its inauguration.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And he prays that the Lord would uphold him and would uphold Israel.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 이 왕을 지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 주시도록.
Why does he pray this?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죠?
So that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may know that the Lord is God and there is no other.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And then we see after the exile the Israelites return to the promised land in Isaiah.
포로기 이후에 이사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We see that Israel is given as a light for the nations.
이사야에서는 열방 가운데 빛이라고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And this light for the nations is so that God's salvation may reach to the ends of the earth.
이방의 빛으로 삼는 이유는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이유였습니다.
And even though there is darkness, God's glory will be seen upon his people.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And the nations shall come to that light.
나라들은 내 빛으로.
Then we move on to the New Testament.
그다음에 신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So God begins to move not through the nation of Israel but through the disciples of Jesus.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갑니다.
And in Galatians, Paul calls the followers of Jesus the Israel of God.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And James opens his epistle by writing to the 12 tribes of Israel.
그리고 야고보서는 편지를 쓸 때 서신을 쓸 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쓴다고 얘기하죠.
And the writer of Hebrews refers to believers as God's own house.
그리고 히브리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읽었습니다.
In Romans 11, we are called the wild olive branch that is grafted into the nourishing root.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는 우리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된 자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And in 2 Corinthians 1, Paul speaks of the promises of God that are all yes and amen in Christ Jesus.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우리에게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All the promises of God, including those promises of blessing.
모든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미 시편에서 하신 모든 약속들까지 포함한 약속입니다.
And we see this most clearly in 1 Peter chapter 2.
네, 이것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So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Now this language is pulled directly from the language of Exodus, the language of Numbers, the language of Deuteronomy.
이 언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출애굽기, 민수기 또 신명기에서 그대로 따온 말들입니다.
And so we God's people are for his own possession.
그의 소유된 우리, 그의 소유된 주님의 백성된 우리는
that we might proclaim his excellencies.
그렇게 일컬은 바 된 이유는 주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And in the Greek the conjunction that is used here is specifically to show the method or the reason why the first part is connected to the second part.
헬라어로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접속사가 쓰이는데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는이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You are a chosen race,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so that you may proclaim his excellencies.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런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God blesses Abram, and Abram is a blessing so that all of the famili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 이유는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Here in Psalm 67, God blesses Israel so that his ways might be known on the earth and his saving power among all nations.
시편 67편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Solomon prays that God would uphold him and Israel so that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may know that the Lord is God and there is no other.
솔로몬도 주님이 솔로몬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했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In Isaiah, God makes Israel a light to the nations so that his salvation may reach the ends of the earth.
이사야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빛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very time God's blessing is poured out so that the nations might know him.
주님이 주님의 축복을 주실 때마다 열방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But there's a flip side. There's a warning to these blessings as well.
근데 이 축복에는 반드시 경고가 있습니다.
When Israel takes those blessings and uses them for corrupt and selfish purposes, then judgment is imminent.
이스라엘이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남용하고 변절시키는 경우에는 심판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And let's think of a modern hypothetical example.
한번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So you're a manager in a large company.
한 큰 기업의 우리가 매니저라고 가정해 봅시다.
And the big boss comes to you.
상사가 와서.
And it's the end of the year, so he gives you 1 billion won to distribute as year-end bonuses to all the employees.
연말이니까 10억 원을 주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나눠서 잘 연말 보너스를 잘 배분해서 줘라.
And at the end of the week, he calls you back in and he says, "So how did that process go?"
그래서 한 주 있다가 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배분했습니까?
And you say, "Well, I didn't get around to giving the money, but I bought a really nice condo and a new SUV as well."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보너스는 안 줬는데요. 제가 차 한 대랑 그리고 아파트 하나는 샀습니다.
What do you think is going to happen to you?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When you subvert the intention of that blessing that was intended for others.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받은 것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And these same principles apply not just to earthly tables but to the kingdom of heaven.
이것은 우리의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Now I've been in Korea for a little over a year now.
저는 지금 한국에서 한 1년이 조금 넘게 있었는데요.
And I've learned about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조금은 들었습니다.
And a little bit about how this happened.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좀 들었고요.
And I've heard a number of Christians attribute this remarkable transformation to God's intervention.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Only by God's grace could this have happened, they say.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And I see no reason to think that this incredible transformation in this country isn't the work of God.
이렇게 전격적인 변혁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In fact, I think it is precisely the work of God.
사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But it's precisely the work of God to bless Korea, not for Korea's sake, but for the sake of his name among the nations.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축복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As with the patriarchs, as with Israel in the desert, as with Solomon at the temple, as with those returning from exile, as with the New Testament church, God's blessings are poured out on his people for the sake of his name among the nations.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넘어서 포로기 또 포로기 이후 그다음에 신약에 거쳐서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So let's look at the nations and see what the situation is out there.
그러면 지금 이 나라들의 상황이 지금은 어떠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I could talk about this for hours. We don't have hours.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So I will compress this into the fastest mission presentation ever.
아주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First of all, we need to be aware that there are many in the world today who have still never heard the good news.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현실입니다.
Every one of those little tiny red dots represents 50,000 people who haven't heard the good news about Jesus.
지금 저렇게 빨간색으로 점 찍혀 있는 것, 점 하나가 5만 명 단위인데요. 저 빨간색 부분이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And the large majority of them don't even know a Christian personally.
이 중에 81%가 기독인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There are a lot of them in the world, over 2 billion who haven't heard the good news yet.
22억 명이 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And what's even more sobering is that number is getting larger by 66,000 people every single day.
그리고 문제는 매일 이 숫자가 6만 6천 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매일.
This is because they are populating, reproducing at a faster rate than all of our evangelism and missionary efforts are reaching them.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주된 이유는 지금 여러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의 속도보다도 이 지역의 출산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We are not keeping up.
지금 속도가 느립니다.
Where are they in the world?
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Only very few millions who haven't heard about Jesus in the Western world.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Many more in Africa who haven't.
아프리카에 조금 더 많고요.
But the vast majority of the unevangelized live in Asia.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아시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And this is true not just for individuals, but for cultures and ethnic groups that as a group don't have a significant Christian presence in their midst.
근데 이건 개인의 그 수뿐만이 아니라 종족의 개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vast majority of the unreached people groups of the world today are also in Asia.
지금 미존도 종족이 가장 많은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With Africa again a distant second.
두 번째는 아프리카이고요.
But beyond people groups and the ethno-linguistic nature that presents that challenge,
그리고 종족과 또 언어권을 넘어서 또 다른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other aspects of missionary challenge we have to recognize today.
선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요.
More than 1 billion people live in slums today around the world.
현재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빈민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And that number is increasing with urbanization.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slums is getting larger quickly.
이 도시화가 계속되면서 이 빈민가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But so few missionaries actually go and work in slums. They're hard places to live and minister.
네, 사실 선교사님들 중에 아주 작은 퍼센트만 빈민가 사역을 하시는데요. 사실 사역하기가 아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As many as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will have to move from their traditional homeland because of changes that are happening in the environment today.
지금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난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Tens of millions of refugees in the world today.
오늘날 수천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nd that's only counting the ones who have left their own country. There are many more who are displaced within their own country.
사실 이 숫자는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만 센 숫자인데요. 자기 나라 안에서도 자기의 이 터를 다 잃은 집을 잃은 사람들은 이 숫자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And then over a million people are trafficked across international borders every single year right now.
그리고 매년은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국경을 넘어서 인신매매에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Most of those who are trafficked are women and children.
보통 여성과 아이들이 희생이 되고 있고요.
And most of the things that they are trafficked for are particularly terrible.
그리고 특별히 끔찍한 일에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And that's not even including the ones who are trafficked within their own countries.
그것 역시 그 나라 안에서 인신매매되고 있는 것은 카운트되고 있지 않습니다.
Let the nations be glad and sing for joy.
민족들이 즐거워하여 주님을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We have a long way to go until that's a universal truth.
이것이 정말 진리,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But we are seeing changes that are encouraging.
근데 우리를 격려하는 여러 가지 좋은 동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Global mission today is truly global mission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지금 세계 선교는 그야말로 세계의 선교입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And the emergence of the missionary movement from the global south is coming just in time.
지금 비서구 사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이 퍼센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The traditional sending countries are in a real decline right now in terms of missionary sending.
전통적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던 데서는 지금 아주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요.
The emerging sending countries are still in their first generation of existence.
그리고 지금 이제 막 급증하는 선교사 파송이 급증하는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제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And into that space, Korea is a very unique bridge between these two generations of mission movements.
그런 이런 양 상황에서 한국은 아주 독특한 자리, 아주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he Korean mission movement is more mature and well established than the emerging movements coming from the global south.
한국 선교는 이제 새롭게 선교를 시작하는 나라보다는 성숙한 단계에 들어서 있고
But it's not so old as to be stagnating or even declining like many of those movements from the West.
서구 사회의 교회처럼 이제는 정체돼서 몰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So in this particular time, the Korean mission movement occupies a very important and strategic place.
현 시점에서 한국 이 선교는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specially in light of the setbacks that have occurred because of COVID.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타격을 입은 것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Global mission was deeply impacted through COVID.
코로나 때문에 세계 선교에 아주 큰 치명이 있었는데요. 치명타가 있었는데요.
People had to leave their countries of service.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서 철수해야 했고
Many are struggling to get back into those places they were called to.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f course, many are struggling financially because giving is down for mission.
선교 후원이 그에 따라 감소해서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And there are fewer mission mobilizing events, so there's not as many people who are being called to go because of COVID.
선교 대회라든지 또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And even before COVID, giving for the unreached and for ministry among them was already such a tiny proportion of Christian giving.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미전도 종족 선교에는 그렇게 많은 그 재정이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So late last night, when I probably should have been sleeping, I did a little bit of math as a thought experiment.
어젯밤에 잠을 좀 더 자는 것이 맞는 거였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So the Joshua Project is a resource that counts unreached people groups, and it's their estimation that it would take 71,000 missionaries. To plant churches amongst all of the unreached people groups in the world today.
Joshua Project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이제 미전도 종족에 대한 통계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미전도 종족 안에 교회를 세우려면 한 7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더 필요하다. 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Not to reach every person, but to get a church started amongst every unreached people.
모든 미전도 사람 개인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족 그 어떤 공동체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7만여 명의 선교사님이 필요하다.
71,000.
7만 더 정확히는 7만 1,000 명의 선교사님입니다.
Okay, so let's assume that these 71,000 require just the average salary of a South Korean for their support.
그렇다면 이 7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인의 어떤 평균 소득 정도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합시다.
Now globally, that's a pretty high standard of living on the mission field. But of course, they will be busy with ministry, and they need that money.
전체를 고려했을 때 선교지에서는 그 정도 후원이면 아주 넉넉한 후원입니다.
And then let's take all, not all Christians in the world, just all evangelical Christians in the world.
자,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How much more would we need to start giving as the global evangelical church in order to support those 71,000 new missionaries?
이 7만 1000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를 더 후원을 해야 할까요?
That's about one third of all Protestant missionaries that already exist today. 71,000.
지금 개신교에서 파송된 지금 현재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한 3분의 1 숫자가 되는 숫자입니다.
So 7만
명의 선교가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So do you think if we all gave 10% more of our income, that would be enough?
10%만 더 우리가 후원하면 될까요? 우리 소득의 10%?
We don't even need that much.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5%?
5%?
Not even.
그것도 너무 많습니다.
1% of our income to do this.
그럼 1%.
Not even that.
1%도 너무 많습니다.
It would take 0.04% of evangelical income to support that many missionaries.
우리의 소득의 0.04%만 떼어서 드려도 이 7만 1000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at's 4 won out of every man won.
이것은 우리가 만 원을 벌면 4원을 헌금하는 것입니다.
A drop in the bucket.
얼마 되지 않죠. 정말
And
얼마
yet,
되지 않죠.
We could see an incredible change among the nations just with that tiny amount of giv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금액을 가지고도 우리는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we can grieve the lack of support for global mission or we can celebrate the potential to make such a great impact with only a little bit of change.
우리가 뭐 선교 후원이 이제 떨어진다, 뭐가 감소한다 이런 식의 소식을 들으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변화로도 얼마나 큰 임팩트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길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Of course, we will also need the 71,000 who are willing to go to the nations.
물론 이 나라들 안에 이 종족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7만 1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또 필요하겠죠.
So the need is definitely there.
필요는 확실히 있습니다.
The opportunity to go is there.
그리고 갈 수 있는 기회도 확실히 있습니다.
God's calling to His church is there.
그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도 확실히 있습니다.
And our capacity to give and to go is also there.
드리고 또 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있습니다.
So the only remaining question is, do we have the faith and vision to see it happen?
그럼 남아 있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있는지입니다.
So isn't God's glory among the nations worthy of our obedience?
주님이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순종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When He blesses us so graciously for the purpose that His name might be known among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주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이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값없이 축복해 주시는데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I hope that all of us will be equal to the privilege and the responsibility that this blessing brings.
우리 모두가 이 축복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